배울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세대,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같이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으로 일컬어지는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만 읽으면 마치 교회가 사탄에게 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는 전쟁에 지금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참 많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넘어오면서는 그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역전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에서 반지의 제왕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반지의 제왕 마지막 편을 보면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에 보면 이제 주인공들이 속한 쪽이 지고 있어요. 지고 있는데 저 언덕 위에서 지원군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군 도착하면서 그 앞에 겐달프라는 마법사죠. 마법사가 흰 말을 타고 그 지원군 기마병을 이끌면서 저렇게 언덕 위에서 빛을 비치면서 막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주인공들, 이제 아군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고 막 땀이 나 있고 피가 범벅되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오는 그 모습이 그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좀긴 본문이었는데 같이 좀 묵상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전쟁에서 늘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을 함께 볼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러한 세대가 될수 있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세대,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교회는 승리하는 노래를 부르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보이죠. 그렇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죽임을 당하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죠. 시온산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서 시온산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구원이 임하는 장소가 시온산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시온산은 천상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늘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었을 때 이제 시온산이라는 이름을 시온산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완성된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주권이 성취되는 그 자리를 이제 시온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그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자리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돼 있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그냥 1, 2, 3, 4 숫자를 세웠을 때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완전한 충족된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숫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단한 명도 누락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한 명도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숫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숫자가 완전히 채워지는 개념이에요. 얼마나 이 그냥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이 땅에서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이다 하더라도 단 한 명도 실패하거나 단 한 명도 누락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소유 또는 인격 또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이름이 써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 뭐 학용품을 사거나 그러면 거기다가 이름 적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의미죠? 이거 내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라는 거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마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마에 붙여서 다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마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중심 가운데 두고 살아나는 의미에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찍혀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정중앙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진 14만 4천이 누구와 함께요?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서요? 시온산,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2000년 전에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습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에도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만 붙들어도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좀 중요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른다고 돼 있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여러분 정말 별표를 한 3개, 4개 좀 하셔야 돼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14만 승리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전쟁에서 마치 지는 것처럼 마치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새 노래가요. 어떤 노래입니까? 가사가 새로운 노래, 뭐 또는 멜로디가 새로운 노래,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자격을 가지고 또 새로운 대상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땅은 어떠한 자리죠? 땅에는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리죠. 죄가 지배하는 곳이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들, 하늘에 속해서 죄를 경험하지 못한 천사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또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배울 수 없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로지 이 땅 가운데 눈물 가운데 죄를 인하여 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을 경험했지만 그런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러시아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늘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만 부르는 노래예요.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요 고난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두려움 이런 거 없습니다. 불만족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 찬양 귀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뭐냐면 이 땅에서만 부를 수 있는 신자의 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새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승리하심입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오늘도 눈물 짓고 있고 나는 오늘도 두렵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오늘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땅에서 속량받은 자로서 승리하신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4만 4천이 불렀던 그 새 노래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두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인내하는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 세대 그리고 인내하는 세대, 인내하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을 보면 제가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새 천사가 등장하죠. 첫 번째 천사는 창조주에게 돌아오라라는 선포를 하고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선포하고 있고 세 번째 짐승,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 무엇이 있다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6절부터 11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막 고통을 참고 있고 막 힘든데 버티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는 그 과정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좁은 길이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 땅을 지나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시며 우리와 함께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성도는 그 가운데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전쟁에 임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수고를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쳤다. 그들이 더 이상은 이제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땀 흘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나누어짐이 없는, 갈라짐이 없는, 고난과 핍박이 없는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던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사모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을 보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땅에 속한 자로서 속량을 받아, 땅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 땅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한 거를 아무도 몰라줄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 한 명이라도 와서 아유 수고했어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그 아무도 모르면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불렀던 찬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노래합니다라는, 우리가 인내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